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매일 똑같이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답답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고민하곤 하죠. 오늘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때,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가 동네에서 공을 차면서 놀 때가 있지만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성공할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감자나 옥수수를 심었다면 당연히 언젠가 자라서 거둘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수확의 때처럼 사람마다 성공할 때와 지금보다 나아지는 상황을 생각하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시간이 오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막막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곡식을 심지 않으면 당연히 거두는 그때가 올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곡식을 심고 원해도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내 미래가 정말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날에 대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실 텐데 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미래를 하나하나 전부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당장 한 번에 만들어주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지금 당장이라도 만드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경험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건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직접 맛보는 중간 과정이 없이 배만 부르면 이상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네요. 우리 인생을 자동으로 단번에 완성해버리려고 하셨다면 인간이 타락하거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좋은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질 수는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일상이 답답하고 막막하더라도 반드시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과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과정을 경험하고 견디는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신 시간을 비교하면서 알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에 있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때와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시지만 때때로 그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때도 있네요. 야곱과 에서라는 형제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올 거라고 알려주셨는데 야곱과 에서는 지금의 유대민족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조상이잖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저에게도 이렇게 성공하는 미래를 미리 알려주신다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각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리 알면 만족하거나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성될 미래의 시간이 되기 전에 수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일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미래를 알려주셨지만 미래가 오기 전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살았나요?
네, 그럼 계속해서 야곱의 뒷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7장 6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접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로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야곱의 미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어머니인 리브가는 이삭이 맏아들인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내려주길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후대의 유언처럼 남기는 축복 기도인가요? 형 에서인 것처럼 분장까지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걸 보니 덕담 수준의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장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때 장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두 배 이상 많이 넘겨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집안 전체에 대한 지도력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즉, 물질과 권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능력을 가문에 걸쳐서 이어받는 거였죠.
처음에는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라도 막상 이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장자의 축복과 권한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스스로 노력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해도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큰 민족이 되고 형 에서의 민족에게 섬김을 받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바로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결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지만 정작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당장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 속에 있는 신자들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다시 확인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마치 지도나 표지판처럼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어디쯤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야곱도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를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채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야곱에게로 이어져서 널리 퍼지게 될 거라고 하시죠. 이것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어설프게 거짓말로 복을 받고 누리려고 했던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네요. 때때로 이렇게 어리석고 악하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만은 중단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의 욕심대로 앞당기려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악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지 야곱처럼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서 원하는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잘 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잘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걸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반대로 생각하면 야곱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잘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되든 잘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야곱이 자기 욕심으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고쳐주십니다. 바로 자기가 속인 그대로 똑같이 당하게 하시는 거죠.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살펴볼까요? 창세기 29장 13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요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자기 집에서 사실상 숙식 제공하는 일꾼으로 삼은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네,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꾼으로 살면 라헬을 아내로 준다는 약속을 받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보니 신부가 라헬의 언니인 레아였잖아요. 그 당시 결혼식은 신부의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면사포를 썼나 봐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짐승털 옷을 입었던 자신의 잘못된 행동대로 되갚음을 받았네요. 삼촌인 라반이 레아의 얼굴을 면사포로 덮어서 라헬인 것처럼 아내로 줬던 거죠. 그 결과로 부인을 여러 명으로 두게 되는 일부 다처 문화까지 생겨버렸고요.
네, 부인을 여러 두게 된 야곱의 인생은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두 명의 처와 두 명의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끼리 다투고 여러 부인들끼리의 갈등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의 시간이 오히려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여러 아내들 그리고 재산이 있더라도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가 여전히 자신에게 복수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실제로 고향으로 돌아가오는 길에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남자 400명을 대동하고 만나러 온다는 것은 환영해야 한다는 느낌이 아닌데요. 군대를 동원해서 잡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야곱은 이제 자기의 속임수와 거짓말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너무나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한 야곱은 그럼에도 아직 자기 옛날 버릇을 못 버립니다. 사람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과도 겨루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어 했죠. 결과적으로 이후에 형 에서와 화해하고 잘 살게 되었지만요.
하나님께 죽자 살자 매달려서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집스럽고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뼈를 부러뜨리셨던 것이고요.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누렸지만 오히려 자신의 욕심이 고통의 시간을 더욱 늘렸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별명을 얻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고생한 걸 기억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풍요로움과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고생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삶의 시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핍박 속에서도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진정한 자유가 오길 기다리는 북진원 성도님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어 영육간에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그 청지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이렇게 워딩 단어로 같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하고 그리고 내가 또 돌아갈 때는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지기는 어떤 주인의 소중한 물품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그 성경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요셉은 애굽왕 바노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린 후에 노예의 신부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의 소유는 아니었죠. 전적으로 보디발의 것인데 그 보디발에게 속한 것을 관리하는 그 직책이었습니다. 아무리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죠.
종종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넘을 수 없는 선을 넘는 사람들의 범죄 이야기가 들곤 하는데요. 맡겨진 것을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여 취하게 되면 범죄가 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였던 요셉은 청직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아,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의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에 등장했던 베드로와 아볼로 같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울, 베드로, 아볼로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종과 같은 말로 주인을 위해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자신은 묻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때부터 비밀이 숨겨져 왔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밝히 드러난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감추어져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비밀스러울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복음을 하나님은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맡기셨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이 바로 청직이라는 뜻의 헬라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셉의 경우처럼 주인의 중대한 업무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어졌고 그것으로 교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한 복음도 복음을 들을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일, 그것 하나뿐이네요.
맞습니다. 권한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교인들 위해 군림을 하거나 혹은 비위를 맞추거나 하는 자신이 주인처럼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일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의 자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도, 성도들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보아야 할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일 것뿐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자신의 것이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이므로 최후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행해야겠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도 주인의 입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라는 이 표현은 너희 즉 고린도 교인들이나 사람의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날들이라는 이 말 그대로 인간 역사의 시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들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너무나 불완전해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조차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스스로 자책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완전하게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에게도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최종적으로 주님만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모든 평가들을 다시 오실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까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든 것을 정의롭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는 참된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의롭게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속에 감춰진 어둠과 마음의 일들이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그날이 있을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비판에도 영향을 받지만 칭찬에도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판단뿐만 아니라 사람의 칭찬도 의지하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전 성도님들,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들도 교회 행정과 예배를 맡은 자들도 그 외에 식사 준비, 재정 등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만 기대하고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들의 평가는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외모만 보는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하면 전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대 로마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을 맞이하는 개선식이 있었습니다. 포로들의 행렬을 보여주며 로마의 승리를 자축하고 과시하는 행사였는데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벌인 행사는 참으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고대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 시민들이 관객으로 앉아있고 경기장 안에 중무장한 검투사들이 줄지어 나오는 그 광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중무장한 검투사들이 나온 이후에 뒤이어 포로나 죄수들이 끌려 나옵니다. 각 죄수는 검투사들과 결투를 벌이지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그 죄수는 석방되지만 그건 명목상일 뿐 사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당연히 중무장하고 검술로 연마된 검투사들에게 맨몸의 죄수는 그저 희생양일 뿐이겠죠.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죄수가 지면 그 죄수는 검투사의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구경 온 사람들은 이것에 소리 지르고 흥분하며 연극을 즐기듯 구경하지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바울은 이 경기장 안에 있는 희생 죄수들을 자기와 사도들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위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경기장에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끄트머리는 경기의 최종 결승전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가장 잔인하고 싸움을 잘하는 전투사가 등장하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경기장은 세상이고 사도들은 가장 잔인한 최종 결승전에 남겨진 죄수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결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인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사도들이 일러준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볼로와 더불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그 당시 기록이 완료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바울은 두 종류의 파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성령인과의 직통계시를 중요시 여기는 파로 말씀에 비추었을 때 모든 형식을 다 파하는 방종의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반대로 개바파는 율법주의로 가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방종도 율법주의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고린도 교인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뉘게 된 것일까요?
네, 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며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며 심지어 왕이다라며 신랄하게 풍자합니다.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처럼 교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완전성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면 그것으로 다 이루었고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것은 정말 혁명적이고 완전한 일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머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졌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보증을 갖고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졌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사단과의 처절한 싸움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 싸움 최전선에 바울과 사도들은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며 생계를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것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을 텐데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욕을 축복으로 박해를 참음으로 비방을 권면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웠겠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들의 이런 삶의 고통을 구경꾼으로 지켜보며 이미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신앙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가 있었네요. 죽음과 가까운 사도들의 고난을 지켜보는 구경꾼의 모습이라니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본과 나의 삶은 과연 괴리가 없는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확실한 구원은 분명히 보증되었으나 아직 죄에 오염되기 쉬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로 물든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중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자 같으나 진정한 승리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핍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과 이슬람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심한 육신의 고난과 함께 싸워가고 있는데 이것을 구경꾼처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의 승리를 얻기까지 나의 고통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진원 성도님들, 믿음의 큰 담력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잘 인내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로마 경기장에서 희생당하는 제수들과 구경꾼 비유는 아마 앞선 다른 권면들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을 크게 부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 없는 풍제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준엄한 어투로 책망했던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참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낳고 그들을 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만 스승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맡은 것과 대비되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스승이라는 단어의 독특한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이 있죠?
네. 현재에는 쓰지 않는 독특한 단어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군요. 이 몽학선생은 후견자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귀족집 아이가 태어나면 귀족이 신임하는 신실한 노예에게 수고비를 주면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신변을 돌보도록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는 이 사람의 말을 복종해야 하죠.
말하자면 몽학 선생은 귀족 자녀의 유급 안전 요원 같은 사람이었군요. 그렇다면 바울의 말은 그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천막 치는 일을 생업으로 병행하면서 밤낮 수고하며 노심초사 복음으로 가르쳤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모습을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영적으로 자녀처럼 여겨 사랑하지 않았다면 험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교인들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심지어 희생하며 사역을 감당한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북조선 교회의 바울처럼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랑의 목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참된 영적 아버지였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자녀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보면 바울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으로 삶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으로 방법, 길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행사는 곧 모든 교회에 가르치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진실된 가르침은 말과 행동의 분리가 일어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했던 다른 아들들인 고린도 교인들은 속빈 강정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삶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 보여서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여 교회를 장악하고 교만하여진 파벌 싸움의 주도자들에게 디모데뿐 아니라 바울 자신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말이 아닌 능력을 보겠다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키고 핍박 속에서도 진리와 사랑에 충실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지탱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해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친 성도님들, 가르침과 삶이 일치했던 바울을 본받아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촌 성도님들,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베드로와 아볼로 같은 고린도 교회 말씀 사역자들 모두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복음을 관리하는 일꾼이요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뿐이고 그들에 대한 평가도 사람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아닌 주님께만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로마 경기장의 사형수처럼 분투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싸움의 방청객으로 앉아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여 교만해져서 서로 나뉘어 대적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수고하며 그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바울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자이거나 보수를 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만 가르치지 않고 그의 삶 자체로 길을 가르쳤고 그의 말과 행동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울의 삶을 통해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랑에 후회 없는 자신의 삶을 바울은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가르침과 삶이 일치한 것을 본받아 모든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인간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요 청지기로 그들에게는 오직 충성만이 요구되며 모든 평가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했음을 알려주고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권면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소유한 것을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져 각각 분파를 나누어 싸우고 대적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자신은 고린도 교회 영적 아버지로 숱한 고난을 감수했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참된 신앙은 말씀과 삶이 괴리가 일어날 수 없고 모든 거칠애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 그리스도의 찬빛을 비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